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를 구약의 심장박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생명과 리듬을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이제 4장까지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이고, 오늘 4장이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이방의 신들이 가득히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방의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해가며 모세가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여호와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중심적 종교의 시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보통 종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그 신에게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신의 은총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여기 모세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제시한 이런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든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너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모세는 그런 의미로 4장 1절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더 방점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모든 율법, 이런 규례, 법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그 특별한 관계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뭐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선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택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근거와 이유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땅이고 두 번째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은 보통 선물이라고 이해하는데, 율법은 그냥 그들의 삶을 옥죄는 어떤 제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내야 할 생명을 주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방금 읽은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준행하는 삶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이 준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생명력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4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율법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주는 말씀입니다. 4장 먼저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6절을 잘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6절을 잘 읽어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4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생명을 주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6절 말씀을 보면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러 민족 앞에서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면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찰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보고 논평자로 여러 민족을 소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뭐라고 논평하냐면 아,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겠죠.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모습,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 생활의 모습, 그들의 법률의 모습, 정치의 모습,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세부적인 그들의 삶이 과연 그들이 지키는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그런 나라로서의 삶을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사회,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자세한 모습들을 보고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아,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근거한 큰 나라구나, 위대한 나라구나, 지혜와 지식 있는 민족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지혜로운 또는 지식 있는 이와 같은 단어들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통치자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나 또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즉 그것은 다스리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된 순종이 왕적인 순종을 통해서 왕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또 다른 기능, 또 율법의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하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 때 생명력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율법을 지키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여러 민족이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지금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선교적 목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저들의 삶을 여러 민족이 보고서, 야, 하나님의 토라에 근거한 저들의 사회, 저들의 경제, 저들의 법률, 저들의 종교는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아, 이 나라가 정말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존재는 보편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 민족을 주께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되고 잘 살고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은 궁극적으로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삶, 이스라엘의 사회를 겉으로 관찰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라고 평가할 것이라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에서 떨어져 나간 노예 난민들의 후손입니다. 아직 아무런 땅 한 평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 삶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요? 모세는 고대여서 7절과 8절에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친밀하심,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여러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민족이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주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여러 가지 율법, 여호와의 법도, 규례, 율법은 그 자체로 의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의라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제다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정의되는 공의라는 것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노예를 위한 관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작용하는 사회적 공의입니다. 구약의 윤리가 굉장히 사회적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가 바로 이런 삶을 다른 여러 민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공의의 공의를 지키고 힘쓰는 삶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다른 민족과 견줄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 두 번째, 율법이 보여주는 그 공의의 삶, 사회 정의를 지키고 있는 삶. 그런데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는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임재,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모델로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공의로운 삶, 사회 정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6절이 말하는 그 선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것을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이 탄탄히 엮여져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후자, 즉 공의로운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전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평가하는 논평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심판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다. 그래서 그 세상은 계속해서 그 책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결론을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 2월 동안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직접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이제 쿠바 선교도 마치고 수도권 선교를 마치고 1, 2월 뜨거웠던 이제 선교의 여정을 다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7, 8월 여름 선교가 있을 때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기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가기, 고잉이 아니라 되기, 비잉이다. 선교는 가기가 아니라 되기이다. 가는 것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기 속에 가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되기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1, 2월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했다면 이제 3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과연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복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 나 자신을 택한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시기 위함이다라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또 시작되는 또 새봄, 우리 일상에서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부응하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3.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질문을 던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그들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결론을 그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진행 중인 쿠바 선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도권 선교가 있습니다. 수도권 선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돌아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향해 펼쳐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